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사실 이 사실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목욕탕에 가셔서 온탕에 한 5분 정도만 앉으셨다가 나오시면서 손으로 팔을 문질러 보시면 이 사실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네, 다 때가 있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목사 이제 안수를 받은 지 제가 벌써 2년이 됐는데요. 안수식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목회에 대한 그 영적인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전도사 때도 그랬지만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 과연 내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현실과 또 이 목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들 하는데 내가 과연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라는 고백과 함께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함께 엄청난 그 영적인 부담감을 들었습니다.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이제 무겁던 그때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고 뭐 꽃도 선물해 주시고 뭐 이렇게 용돈도 좀 주시고 또 축하의 메시지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마냥 이렇게 즐겁지만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거우니까 갑자기 몸도 이렇게 아파지더라고요. 살이 한 2, 3kg 근래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순간인데 이제 목사 안수받기 이제 하루 전에 우리 삼일교회 제가 성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자그마한 선물과 함께 이렇게 편지를 이제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이제 뭘까 하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열어봤더니 보자마자 빵 터졌습니다. 네. 하얀색 이태리 타올이더라고요. 네, 이태리 타올. 네, 때밀 때 쓰는 거 아시죠? 네, 이태리 타올에 이렇게 그 중앙에 이제 검은색 글씨로 이제 하얀 바탕에 이 검은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 네. 네, 웃음이 나왔지만 네, 그 구절을 보는 순간 진정한 위로가 있었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지금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목사로 부름받고 안수받는 것도 내가 어떠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돼서 되는 것 아니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타이밍에 내가 적절하게 이제 세워지는 거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대한 또 목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회복되면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또 배워나가고 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이태리 타올을 제 옷장 그 거울 옆에다가 딱 붙여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옷을 입고 이제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문구가 함께 보입니다. 다 때가 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만을 주목하고 좀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사역하자는 마음으로 맨날 이제 제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문구가 함께 보임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네, 아멘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좀 함께 소망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이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좀 고민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도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혜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면 어리석은 삶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서론 부분인 1장 2절에서 전도서의 이 저자는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말도 꼬이네요. 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다 헛되도다. 이 짧은 한 줄 안에 이 헛되다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전도서 전체의 헛되다라는 단어가 35번 정도 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반복해서 쓴다는 말은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기자가,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인생은 그냥 허무한 것이니 그냥 의미 두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별다른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렇게 살면 돼. 인생 한 번 인생 뭐 있냐? 그냥 즐겁게 즐기다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뭐 때가 되면 가는 거지. 이러한 왜곡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자가 이 경험한 인생의 순간들을 비춰볼 때 만일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요, 의미가 있는 것이 됩니다.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도서의 서론에서 강력하게 지혜자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자가 말했던 그 허무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 인간은 모든 차원에서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한된 존재죠. 네. 신의 영역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유한한, 무한하지 않은 제한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그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으로 인해 스스로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창조주로 인해서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이 무한하신 창조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관계 맺을수록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 드러나는 우리의 유한함과 그 제한됨을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물로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유한한 그 인생들이 사실 이루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항상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허무함의 의미입니다.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헛됨, 그 허무함을 이렇게 네,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한성에 대한 분노. 네, 굉장히 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유한성에 대한 분노가 결국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허무라는 것으로, 헛됨으로 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네, 제한된 존재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유한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나는 제한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늘 아래 모든 일이 다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오늘 전도서에서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너희가 지혜롭게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실존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인정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때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짝을 이루어서 14개의 쌍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성취되어지는 그 때에 관한 내용을 서로 짝을 이루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네. 온 우주 만물, 그 피조물들의 그 생사의 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이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과 마침이 있죠. 그 남과 죽음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포함한 그 모든 생명체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시작과 끝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하고 뭐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고 노인이 죽고 그리고 사람의 살면서 겪는 모든 그 생사화복이 결국 우리의 타이밍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본문 11절에서 기록하듯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때야 우리는 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지금 지혜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자가 말하는 정확한 때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네. 이때 또한 하나님의 때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일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헐 때와 세울 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과 회복의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국가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재건하시기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사복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적으로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그때와 타이밍을 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 지혜자는 이 때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때로 우리는 이해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그 만나게 되는 그 인생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죠.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슬퍼할 때도 있고 또 울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환호하며 감격하며 춤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번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의 연속이고 반복이지 않습니까? 뭐 자녀가 잘해서 웃기도 하고 자녀가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직장과 또 진로와 또 결혼의 문제로 막 힘들어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뭔가 성취되어지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는 이 인간의 사소하고 소소한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때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도 슬픔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내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때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은 이 소유에 대한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아멘. 5절에서 말씀하는 그 돌을 던지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돌을 자루에 넣었다 빼었다 한다는 그 당시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관습적으로 목자들이 그 짐승의 수, 자기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양떼와 소떼의 수를 셀 때에 이제 주변에 이제 돌들을 그 자루에 넣었다 빼었다 하면서 그 짐승의 수를 이제 계산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이 가진 소유의 소유를 이제 셈하는 것이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품을 때가 있고 품지 못할 때가 있다. 내 소유로 삼을 때가 있고 내 소유로 삼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취합해 볼 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또한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그 많고 적음도 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물질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자녀든 우리 주변에 소유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과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지나면 또 기한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하셨듯이 또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이런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오냐 오냐 해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거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일까요? 결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힘들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찢어야 할 때 찢으시고 또한 찢어진 상처를 꿰매야 할 때 꿰매시고 또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하나님께 말할 정도로 침묵하시는 그분 또한 친히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확실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입니다.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금요철할 때마다 그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시는데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모세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자신의 그 타이밍을 맞춰가는 작업이죠. 때론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때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이 타이밍의 관점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저 녀석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전쟁의 때 후에 관계적으로 샬롬이 많은 평안이 많은 평안의 때가 있다라고 오늘 전도서에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때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특별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이런 밑도 끝도 없고 근본이 없는 뭔가 허망한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믿고 내 삶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때를 이제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수고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전도서에 기록된 이 무익함은 여호와 경외함을 상실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를 잘못 분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수고와 노고를 기울일 때 그 수고가 아무리 많고 그 수고했다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생들에게 헛된 수고를 이제 허락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신 것이죠. 지혜자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는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것 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그 수고가 무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깨달음을 생각해 볼 때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 또 이제 좀 있으면 4월 달인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삶입니까? 아니면 유익한 삶입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 쭉 설명한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이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혜자가 깨달은 그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리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서 설명했던 인생의 그 모든 활동과 그 모든 그 결과들을 적절하게 만드셨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자주 쓰는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이제 읽어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 멘트와 함께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항상 제 기도의 주체 또한 내 삶의 기도의 모든 응답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고백하는 그 이제 기도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 자체 우리가 뭐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지으신 아름답게 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보기에는 어이없고 해석도 안 되고 또 말도 안 되고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때에 포함된 이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동하고 예상하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측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죠? 바로 영혼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이 개념은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뭐 어떻게 학문을 연마하고 수많은 지식을 습득한다, 인간적인 경험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신 그 영원하신 존재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욥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 막 이제 원망하며 막 고난을 막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절에 딱 이 한 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리고 쭉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이야기 가운데 욥은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타이밍과 때를 발견하였던 그 욥은요, 바로 하나님께 이러한 자세로 티끌과 재를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담겨진 그 영혼의 계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이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외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향해서 마땅히 고개를 숙이고 티끌과 죄를 끌어안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은 유한합니다. 네, 제한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영혼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12절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깨달은 두 번째 깨달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제한적인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현재를 이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고 즐긴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지혜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그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이 지혜자가 깨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제가 PPT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 같이 한번 외우고 계시죠? 네. 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 순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때가 이해되지 않아서 자꾸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때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행복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매 순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현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아직 이제 아이가 없어서 이제 저희는 정말 신혼이 너무 오래라서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서로 뭐 영화도 편하게 보고 자녀 양육할 이제 그런 아직 환경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커피 마시면서도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좋은데, 저희보다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를 더 이제 걱정하시는 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이제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이야 뭐 좋은 소식 없나, 네, 맨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네, 그래놓고 또 이제 믿으시는 분이니까,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야이야 다 때가 있다. 네. 네. 때가 있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매일매일 부담을 내주십니다. 네. 아내도 이제 그게 이제 부담이죠. 이게 뭐 저희는 괜찮은데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의 또 기다리는 마음은 충분히 네,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만약에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이 말씀 근거해서 이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없어도 지금처럼 신혼처럼 당신이 나에게 잘해준다면 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의 삶에 이 결핍이 많습니다. 뭐 저는 뭐 자녀가 없기도 하고요. 뭐 돈도 없습니다. 네. 뭐 주어진 뭐 환경 속에 뭐 직장이 없고요. 우리 청년들 보면 아직 가정이 없습니다. 뭐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취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분들 굉장히 힘든 현실을 살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결핍과 우리 가운데 움켜질 수 없는, 우리가 움켜질 어떤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 속에 하나님의 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통으로 우리 인생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네. 죽기 처음부터 출생부터 끝까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있어야 될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은 기쁨이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착하고 좋은 것을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록된 그 표현 기록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토브라는 단어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는 것이 우리 현재 삶에 가장 좋은 것이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신의 모든 수고에 낙을 누리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힘써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때론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한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누리고 현재를 즐거워하고 현재에 주어진 모든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교회의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으로 다가오고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행복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가 세 번째로 깨달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지혜자가 깨달은 마지막 깨달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광대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으로 정하신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행하심은 우리가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완전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대한 최종적인 예는 하나님의 경외로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3장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한 귀한 말씀이죠. 넘어가셔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고 본분이고 결론입니다. 네.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원래 허무한 것입니다. 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아,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헛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삶의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라. 어디서 말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주일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그냥 배째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나의 때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속시키고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그 때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네. 일을 행하시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금철 때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은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에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의 타이밍을 들이밀고 우리의 때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줄 믿고 그것을 즐겁게 수용할 때 진짜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도에 고백하였던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네.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 여건이, 환경이 정말 날이 저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손에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네, 그런 빈손과 같은 때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여호와 이레에 대한 고백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만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자가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이것만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또 일평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때를 들이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타이밍을 계획하였고 나는 이런 타이밍을 하나님께 제시하지만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철저히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유한함과 하나님 우리의 제한됨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때에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두고 또 이고 오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조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이 때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이 없다 원망할 때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며 신뢰하지 못하며